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예수가 우리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3월의 세 번째 시간 내 마음의 찬양을 시작합니다. 남조선은 날씨가 많이 온화해졌어요. 햇살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있지만 완연한 봄 날씨 같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내 마음 찬 가족분들도 따뜻한 봄을 느끼고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곡으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오라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신 엄지아 자매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주세요.
반갑습니다. 내 맘 찬 가족 여러분.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지아자매님. 오늘은 삼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삼손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있으신가요?
삼손은 힘이 세고 강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삼손은 흔히 힘이 센 사람으로 기억되지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을 보면 삼손의 부모가 등장하는데 그들은 오랫동안 아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삼손은 특별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모에게 그는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뜻하는데 삼손이 하지 말라고 알려주신 것들은 뭐가 있었죠?
삼손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며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정답이에요. 나실인은 하나님께 특별히 바쳐진 사람이에요. 삼손은 평생 머리를 자르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특별한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증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지킬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도록 스스로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켜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태어난 존재들인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어떤 일을 이루실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그런 고민들을 종종 하고는 하는데 날마다 주어진 삶의 모습을 살아가다 보면 마침내 발견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님 생각 잘
내 맘의 주여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매 그가 맨손으로 사자를 찢었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와 싸워서 이기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로 물리친 사건도 있었어요.
와, 맨손으로 사자를 찢는다니. 삼손의 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지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네요.
맞아요. 진짜 굉장한 힘이죠. 하지만 삼손은 그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했고 결국 들릴라에게 속아 힘의 비밀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보낸 여인이었어요. 여러 번 거짓으로 삼손을 속이려고 했지만 결국 삼손이 비밀을 밝히고 말았는데요. 사사기 16장 17절을 삼손이 결국 들릴라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읽어주세요.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결국 삼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렸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남용하면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삼손은 감옥에서 힘을 잃고 고통받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네요.
삼손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북조선에서 지금 내맘찬과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지하자매님에게도 변치 않으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삼손처럼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삼손이 힘을 잃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하자매님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한번 읽어주세요.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은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신전의 기둥을 밀어 무너뜨리며 자신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리는 승리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삼손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삼손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반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했지만 회개하는 마음을 받으셨네요.
맞아요. 우리도 그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삼손의 기도를 묵상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면 좋겠어요. 찬송가 449장인데요. 예수 따라가며를 들으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소망합니다.
주를 의지.
예수님만 의지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 따라가며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계획 속에서 부르셨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남용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정말 중요한 교훈들이네요. 저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내 맘 찬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삶에서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저에게도 하는 고백이에요. 좌절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께 약간 부끄러워서 가까이 나가기도 주저되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참 든든합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 곡으로 듣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곡의 가사를 함께 읽어볼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화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의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장코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니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노래의 고백처럼 우리의 친구 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지하자매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내 맘 찬 가족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참으로 보고 듣고 들으면 더 놀라운 예수님의 네. 은혜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한 주를 잘 보냈습니다.
아멘. 워낙 씩씩하게 대답을 잘 해주셔서 그 힘이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배운 내용을 먼저 되돌아보죠.
네, 지난주 또 그 전주에 이어 이단의 사악한 주장을 반박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고 특별한 법칙들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요. 그 전주에는 6개인가를 살펴봤죠. 네. 지난주에는 10개를 살펴봤고요. 중요한 원리가 모두 16개였던 셈인데 7번째 법칙부터 다시 한번 보죠. 무엇이었죠?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 중 어느 분을 피조물이나 거짓신과 대비시키고 그들과 구별지을 때에는 다른 위들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참되신 하나님과 대비되는 그 피조물만이 배제되는 것이다. 성경의 모든 배타적인 선언들과 최상급을 사용한 선언들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간파해야 한다 입니다.
여덟 번째 법칙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인 의미로 거명할 때에는 언제나 참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네, 성경에서 성자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아홉 번째 법칙은 성자와 성령께서 성부로 말미암으며 또한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며 또한 성자처럼 자신을 낮추지 않으셨으나 성경은 특히 그리스도의 강화에서 성부의 이름으로 성자와 성령까지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입니다.
그래요. 사람이 되셔서 죄인과 함께 지내셨던 성자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그분이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말하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겠죠. 열 번째 법칙은 무엇이었나요?
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혹은 그 자신을 따라서 혹은 피조물들과 대비하여 거론할 때에는 삼위 모두가 거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그를 성자와 대비하여 거론할 때에는 삼위 하나님 중 제1위격이신 성부 하나님을 지칭한다입니다.
네. 11번째 법칙은 성경은 삼위들을 서로 대비하거나 혹은 하나님이란 이름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삼위 각각의 속성들을 다룰 때는 각 위들을 서로 구별한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피조물들이나 거짓 신들과 대비할 때 혹은 그 하나님을 그의 본성에 따라 절대적으로 논의할 때는 삼위 하나님 모두를 포괄하여 지칭한다는 거였습니다.
네, 또 12번째 법칙은 성자께서는 성부와 자신이 공통으로 지니신 것을 성부의 것으로 말씀하시는 예가 많은데 이는 그가 중보자의 위격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입니다.
그래요. 아버지께서 성자에게 만물을 주셨다. 나 아버지께서 성자의 심판을 맡기셨다. 같은 구절들을 성경에서 읽을 때 성자가 성부보다 부족한 분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신 중보자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13번째 법칙은 성자께서는 그의 신성과 인성 모두와 관련하여 성부로 말미암아 보고 듣고 배우고 일하신다라고 말씀하나 거기에 정당한 구별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를 통해서 그의 인간적인 이해력에 알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신격 자체는 그리고 그 자신의 본성에 있어서는 영원 전부터 성부의 뜻을 지극히 완전하게 알고 또한 보고 있는 것이다 입니다.
네, 14번째 법칙은 삼위들의 외형적인 활동들이 서로 구별된다면 그 본질들도 서로 구별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 분이 일하실 때 다른 분이 쉬고 계시다면 분명히 그 두 번의 본질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본질이 구별되는 것이지 본성이 구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죠.
네, 그리고 15번째 법칙은 하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또한 신자들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의미에서 신자들의 아버지시요 또한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것은 아니다입니다.
네. 마지막 16번째 법칙은 성부는 절대로 성자가 없이 계신 적이 없고 성부와 성자께서도 성령이 없이 계신 적이 절대로 없다. 왜냐하면 신격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했던 내용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33문을 배워나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3문 질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답은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적인 아들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자의 영원한 신성을 반대하는 이단들의 특정한 궤변들에 대한 간략한 반박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도전과 응전입니다. 네, 뭐 궤변은 형식적인 논리를 가지고 거짓을 진실같이 교묘하게 꾸며대는 것, 그게 이제 궤변이거든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이단의 잘못된 주장들을 반박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단의 주장을 읽고 그 다음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걸 해볼 텐데 우리 사무엘 형제님께서 이단의 첫 번째 주장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위는 본질상 하나가 아니시다.
네.
여호와는 한 본질이시다. 그러므로 신격의 삼위가 계실 수 없다입니다.
네, 여기 뭐뭐다, 뭐뭐다,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위는 본질상 하나가 아니시다. 자, 이건 어떤가요? 틀린가요? 아니면 맞나요?
오, 맞습니다. 지난주 성경을 이해하는 특별한 법칙 14번째에서
네.
삼위들의 외형적인 활동들이 서로 구별된다면 그 본질들도 서로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네.
구별된다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니까 삼위가 본질상 하나가 아니라는 첫 번째 논거가 맞습니다.
아, 그래요? 첫 번째는 맞네요. 그럼 그 다음은 여호와는 한 본질이시다인데 이것은 어떤가요?
네, 이것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한 본질이십니다. 역시나 지난주에 배웠던 11번째 법칙에 보면 성경이 삼위를 서로 대비하거나 각각의 속성들을 다룰 때에는 각 위들을 서로 구별하지만 피조물들이나 거짓신들과 대비할 때에나 하나님을 그 본성에 따라 절대적으로 논의할 때에는 삼위 하나님 모두를 포괄하여 지칭한다라고 했는데 삼위 모두를 하나님으로 지칭한다라는 것은 삼위 모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호와는 단 하나의 본질이시다라는 두 번째 논거도 맞습니다.
그렇네요. 삼위는 본질상 하나가 아니시다. 또 여호와는 한 본질이시다. 이게 둘 다 다 맞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그러니 신격에 삼위가 있을 수 없다. 지금 삼위를 부인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건데 이건 틀려요.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왜 그래요? 그런 전제와 결론이 말하고 있는 존재는 창조된 것들, 유한한 것들은 해당이 되죠.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본질이 하나인데 한 본질이다. 본질이 하나가 아닌데 한 본질이다. 이런 존재는 있을 수 없죠. 그런데 무한하시고 또 창조되지도 않으시고 단순하시고 개별적인 신격의 본질에는 해당이 돼요. 이게 맞아요. 자, 이단의 두 번째 궤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시작이 있는 자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성자에게는 시작이 있다. 그러므로 그는 성부이신 영원한 여호와가 아니시다입니다.
자, 이번에도 뭐뭐다, 뭐뭐다, 뭐뭐는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이 있는 자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자, 이곳은 어떤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입니다. 어딘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뭔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읽은 것 같거든요.
네,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먼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어떤 원인이 없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족보도 없고 이 표현도 나오는데 이건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사무엘 형제님이 이야기하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라고 하나님은 설명합니다. 예, 맞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시작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신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반박 중에 두 번째. 그런데 성자에게는 시작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무엘 형제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부분.
엄청 교묘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라는 말씀과 또 상충되는 것 같고 매우 고민이 되네요.
그렇죠. 이 교묘하죠. 자, 성자에게 시작이 있느냐 이 문제를 생각해 볼까요?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볼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자를 독생자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네. 요한복음에서는 독생자, 그리고 골로새서는 나신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구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 예수님 시작이 있는 것 같은데 싶잖아요. 네, 아기가 태어났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그러면 반드시 태어난 날이 있을 것이고 엄마 뱃속에 들어간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독생자와 나신 이걸 보면 성자는 시작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본질과 시간상의 시작이 아니고 위격 또는 질서 또는 존재 양식상의 시작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많은 구절에서는 성자를 이렇게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가 5장 2절, 요한복음 17장 5절,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네,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용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용화롭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어떤가요? 성자께서는 성부와 함께 상고에,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그걸 영원에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창세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부께서 가진 생명을 이미 그때 함께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다? 성자는? 오, 그렇다. 그러나 동시에 시작이 없으신 분, 하나님과 성부와 똑같다. 그럼 그 시작은 뭐냐? 그건 위격의 시작이요, 질서의 시작이요. 그분이 존재하는 양식상의 시작이지 시간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분이 시작되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시작의 의미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세 번째 교변을 읽어보죠.
네,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은 뜻이 동일하다라는 데 있는데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자와 성부의 연합도 그와 같은 성격이다. 그러므로 성자와 성부의 연합은 본질의 연합이 아니라 그저 뜻이 동일하고 서로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입니다.
네, 하나님은 같은 분이 아니야. 성부와 성자는 달라. 뭐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결국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건데 이번에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은 뜻이 동일하다는 데 있다. 이것은 어떤가요?
성경 구절에도 있으니까 일단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성자와 성부의 연합도 그와 같은 성격이라는 건 보편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더 넓은 보편적인 것을 좁은 특수성에 끼워 맞춘 것이니 전체적으로 보면 잘못된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훌륭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맞을 때 이걸 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을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성자와 성부가 연합했을 때 아 그냥 뜻이 맞는 거지 이렇게 말해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뜻이 맞을 뿐만 아니라 본질상의 연합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부와 성자는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성경의 고백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14장 10절,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네,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는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다가 아니라 지금 읽은 구절들을 보면 그분들이 본질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네 번째 이단의 궤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신격의 전체가 그 속에 존재하는 그분 외에는 그와 같은 다른 분이 없다. 신격의 전체가 성부 안에 있다. 그러므로 신격은 성자에게는 없는 것이다 입니다.
네, 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반박들은 다 이제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야. 뭐 삼위 안에 들어가지 않아 이제 그런 내용인데 같은 거예요. 일단 주존재 앞에서 먼저 이렇게 주장을 하는 내용은 어떤가요? 뭐 신격의 전체가 그 속에 존재하는 그분 외에는 그와 같은 다른 분이 없다.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죠. 요한복음 17장 5절,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네. 성부에게만 하나님의 본질이 다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은 그분 말고는 없다는 건데 지금 읽은 구절들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성자께서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지셨다. 네. 성부께 있는 동일한 본질이 성자에게도 있다는 거네요. 성자뿐만 아니라 성령에게도 그 하나님의 본질이 전체로 그대로 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말고 신적 본질의 전체가 존재하는 분은 없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린 거죠. 이단의 다섯 번째 궤변을 읽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신적 본질은 낳은 바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자는 낳은 바 되셨다. 그러므로 그는 성부와 동일한 신적 본질이 아니다입니다.
네. 주전제를 다시 읽어볼게요. 신적 본질은 낳은 바 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이건 특수한 경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세 번째 궤변을 살펴볼 때 어땠죠?
예, 특수한 경우를 갖고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하면 틀린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요. 특수한 경우를 전제로 하게 되면 그것처럼 잘못된 결론이 나오거나 아니면 아무런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돼요. 이건 말고도 다른 모든 것이.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경우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경우입니다. 결론을 내릴 수 없으니 잘못된 주장인 거죠. 이단의 여섯 번째 궤변을 읽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구별되는 활동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소한 내적인 활동들의 경우에는
네.
서로 구별되는 다른 본질들이 있는 것이다. 서로 구별되는 내적인 활동들이 성부, 성자, 성령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본질은 서로 구별되는 다른 것이다 입니다.
네, 성부만 하나님이고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주장인데 하나씩 살펴볼까요? 서로 구별되는 활동들이 있으면 서로 구별되는 다른 본질이다. 어떤가요? 자, 저기에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나무 밑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들의 본질은 어떤가요? 완전히 다르죠.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두 사람인 거예요. 이 궤변의 주존재는 유한한 본성을 지닌 인격체들, 그러니까 피조된 인간들에게는 적용이 되고 맞아요. 그러나 무한한 본질을 지닌 인격자들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로 구별되는 내적인 활동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들이 본질의 교류에서 비롯되는 것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성부와 하나님으로서의 성자로서 비롯되는 그런 활동들이라면 하나의 동일한 완전한 본질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단의 일곱 번째 궤변을 읽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아들이라 불리는 그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오로지 그의 인성에 따라서만 아들이라 불리신다. 그러므로 그의 인성에 따라서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따라서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다입니다.
네.
이건 뭔가 작은 존재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리스도께서 인성에 따라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신다라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시작하자마자 틀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넘어가면 안 되는데 맞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31절.
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네.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친척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 네, 형제였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똑같은 사람이나 그분은 위에서 오셨다. 또 자기 자신은 땅에서 났다. 이렇게 구별을 하죠. 동일한 사람에. 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
즉 평범한 인간인 자신과 하나님으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다르다라는 것을 땅에서 난 자,
네.
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구별해 말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성자를 하늘로부터 온 분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은 인성에 따라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신 것이 아니라
네.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
네.
즉 신성으로도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또 성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성부께서는 성자를 통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일 성자께서 인성에 따라서만 아들이시라면 세례 요한처럼 땅으로부터 난 자라면 그분에 대해 세상을 지은 분이야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에 따라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는 주장은 그래서 성경을 거스르는 완전한 궤변, 엉뚱하고 잘못된 사악한 주장입니다. 이단의 여덟 번째 궤변을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네, 성자는 머리가 있고 따라서 성부보다 열등한 존재다. 그러므로 그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 아니다입니다.
네, 성자가 머리가 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뭐 아마도 이런 구절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요한복음 5장 17절 그리고 19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네.
뭔가 성부는 대상같이 말씀하시고 네. 성자는 그에부터 있는 약간 쫄병같이 네. 예, 말씀하시는 네. 거 이런 걸 보고 성자에게는 머리가 있다.
네.
머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성자는 머리가 있지 않느냐. 뭔가 머리 없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동일 본질이 아니다. 네, 잘 이해하셨어요. 사무행자님. 자, 이런 식의 궤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좋을까요? 네, 그건 성자는 어떤 분이다? 중보자시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되셔야 했다? 사람이 되셔야 했다. 즉, 인성을 가진 중보자다. 이걸 생각해야 되죠.
그 말씀은 성자께서 자신의 직분으로 인해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예, 직분 때문에. 본질이 아니라. 훌륭합니다. 성자의 직분. 잘 말씀하셨어요. 성자가 머리가 있는 것은 인성에 관한 문제고 중보자에 관한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설령 그런 것이 있다 해도 그렇게 느껴진다고 해도 그분의 신성에는 조금도 손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이번주 이단의 궤변을 반박할 뿐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고 특별한 법칙들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33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를 살펴보고 이 성자의 영원한 신성을 반대하는 이단들의 특정한 궤변들에 대한 간략한 반박들에 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들 중에 사무엘 형제님께서 나눠보실 것이 있을까요?
네, 저는 좀 크게 한 달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네.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기억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마귀가 사용했던 것도 나중에는 말씀을 가져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러한 증거들을 보면 뭐뭐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고 뭐뭐 말씀에서 이렇게 했으니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네. 수준으로 우리에게 주장을 하는데 네. 우리가 같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도 정확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성령께 의지해서 나아가는 겸손한 유치원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마음에 잘 새겨두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